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저곳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요.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 또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또 이 베드로도 요파에서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3층 다락에서 졸다가 창밖에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졸지 마세요. 예,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어요. 예, 조는 분도 문제지만 졸게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예, 우린 다 문제예요. 우린 다 문제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조는 분도 심각하게 문제지만 예, 졸게 하는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목회를 아주 오래 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제 은퇴를 바로 앞에 두고 사모님과 두 분이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눴대요. 아, 참 평생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들을 주셨다. 은혜들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침 사모님의 이 핸드백이 조금 이렇게 열려 있는 모습을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한 뭉치의 돈과 또 콩 다섯 알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놀란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나도 평생 당신 아내로 지내다가 참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 설교 듣다가 졸릴 때마다 콩을 하나씩 세기 위해서 가방에 넣었대요. 하나씩 하나씩.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신이 난 거예요. 아, 다섯 알밖에 안 들었으니까 내 평생에 야, 내 평생에 그래도 다섯 알이면 야, 양호하지. 그러면 그 목사님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뭘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모님한테 이건 뭐야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콩판 돈이야.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2부 때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제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큰 가방 갖고 다녀야겠다. 혹시 제 아내가 콩을 팔거든 절대로 사주지 마세요. 예. 예. 물론 조는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전날 밤 토요일에 TV를 늦게까지 시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뭐 늦게까지 했다든가 그래서 수면이 부족해서 만약에 잠을 잔다면 존다면 이것은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주일은 가장 맑은 정신으로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주일 전날인 토요일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리를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생각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충분히 잘 만큼 잤는데 조는 사람이요. 충분히 잘 만큼 잤는데도 조는 사람은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입니다. 뭔가 내가 영적으로 방해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자꾸 졸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교묘하게 예배가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서 딱 설교가 끝나면 아주 정신이 말똥말똥하지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요,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것이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고 매번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졸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피곤하면 졸린 건 당연한 거지요. 그렇죠? 피곤하면 졸린 거예요. 그런데 졸릴 때, 여러분 졸음 참아본 적 있으세요? 졸음 참아본 적. 다 아시잖아요. 예. 매번 주일 설교 시간에 다 느끼시잖아요. 졸음 참는 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제자들이 계속 조는 거예요. 계속 잠만 자려고 하고요. 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가서 깨우잖아요. 가서 깨워서 기도해라. 그런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졸음을 참기가 힘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와서 잠을 깨우는데도 계속 졸고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자라, 푹 자. 예, 푹 자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거든요. 운전할 때도 보세요. 생명에 대단히 위험한 줄 알면서도 운전할 때 졸잖아요. 예, 운전할 때 졸아요. 최근에 5년간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매년 645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30명이 사망을 하고 1,272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대요. 전체 교통사고의 61%가 바로 이 졸음운전이 차지한대요. 그리고 졸음운전은 보통 교통사고보다도 치사율이 두 배나 높대요. 대단히 위험하잖아요. 운전할 때 조는 거 너무도 위험해. 그래서 인간 유형별 졸음 예방법이 나왔어요. 예, 많이들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만 간단히 제가 좀 설명할게요. 인간 유형별 졸음 예방법. 첫째는 인체 고문 스타일이 있대요. 인체 고문 스타일이 뭐냐면 졸릴 때 볼펜으로 자꾸 자기 허벅지를 막 찌르는 거죠. 뭐. 예, 운전할 때 허벅지를 퍽퍽 찌르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손끝에 이 손에 자꾸 자극을 주는 거. 운전하면서 자꾸 자극을 주는 거. 또는 자기의 이렇게 옆머리를 이렇게 잡아 빼는 거. 예. 빼는 거. 또는 이렇게 코털 이렇게 뽑는 거. 뽑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 고문을 이렇게 하면서 잠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예방은 대식가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대식가 스타일. 먹을거리들을 운전할 때 운전석 옆에 가득히 놓고 계속 먹는 거예요. 예, 먹으면서 운전하는 거. 그 중에 한 방법이 뭐냐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매워서 깜짝 놀랄 만큼 매운 이 청양고추를 좀 이렇게 놓고 졸릴 때 청양고추를 하나를 그냥 한 입 다 예,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이 확 깬대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스락바스락 이게 소리가 큰 과자가 있어요. 먹으려면 한번 이렇게 아작아작 씹으려면 이렇게 소리가 큰 과자들 있잖아요. 이런 과자들을 옆에 놓고 이렇게 졸릴 때마다 이렇게 먹는데요. 그러면 잠이 달아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현실주의자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현실주의자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가 돈이 많이 없어서 대출받아서 샀어요. 그래서 자꾸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나중에 교통사고 나면 이 차 다 부서지면 어떻게 다 이 차 다 내가 다 갚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자꾸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하는 거예요. 5분마다 울리도록. 그래서 운전할 때 5분마다 울려서 잠을 계속 깨도록 이렇게 알람을 계속 설정해놓는 방법이 됩니다. 자, 왜 이런 방법이 나올까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할까요? 졸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졸기 때문이에요. 결코 절대로 졸지 않아야 될 그 자리에서 졸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서 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졸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날마다 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배 시간에 와서 날마다 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원어의 발음을 보면 원래는 유피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유피코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유두고 돼 있지만 본래에는 유피코스라고 돼 있는데 유피코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그의 신분을 알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화 같은 데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돌쇠, 마당쇠, 꺽쇠 뭐 이런 이름들 등장하지요. 이런 이름들이 뭐지요? 종이에요. 종. 예? 종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유피쿠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노예,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아, 누구누구 집 종이라고 하는 기본적 이해가 되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행히 그도 다시 살아났지만 유두고에 있어서 이 경험은 대단히 영적인 경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졸다가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겁주기 위해서 위협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 본문 말씀이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강론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잠깐 졸아서 실수해서 떨어져 죽었단 말이지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대단히 망신적인 일이고 교회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시험거리가 되기에 틀림없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는 아니었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아니었는데 제 근방에 있었던 교회에 그 교회는 계단이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 아이가 놀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것이 그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두고두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타이밍에 지금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기를 맞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이 있답니다. 세 가지 반응이요. 첫째는 공격형이에요.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남을 탓하면서 공격하는 스타일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게. 왜 예배 시간에 졸아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예배 시간에 조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 있죠. 또 위험하게 시리 왜 창가에 걸터 앉아서 왜 거기 앉아서 하필 거기 앉아서 그렇게 그래서 그랬지. 왜 설교는 길게 해가지고 짧게 했으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왜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해. 이렇게 공격하는 스타일. 또 한 가지는 자책형이에요.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자신 탓하는 거예요. 다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아유, 내가 진작에 그 친구가 조는 걸 봤는데 그때 깨웠어야 되는데 다 내 책임이야, 내 책임. 설교를 좀 짧게 할 걸. 네, 다 내 책임이야,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 창가에 앉지 못하도록 내가 봤는데 그때 거기에 앉는 거 봤는데 그때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하, 내 책임이야. 이런 거. 또 설명형이 있어요. 설명형. 일어난 문제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장소에 뭐가 많았다고 해요. 뭐가 많았다고 그러죠? 등불이 많았대요. 보세요. 등불이 많았다는 것은 이 장소가 넓었을까요? 좁았을까요? 넓었어요. 장소가 대단히 넓었어요. 그래서 등불을 많이 켜야만 보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자, 이곳에 등불을 많이 켰고요. 지금 이 유두고가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창가에 걸터 앉아 있어요. 등불을 켜게 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연기가 많아요. 끌림이 많아요. 끌림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디로 빠져나갈까요? 창가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제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유두고예요. 유두고에게 끓음이 오지요. 모든 열기가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죠? 졸려요.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봐봐. 등불을 많이 켜놓으면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끓음이 일어나겠지. 끓음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러니 당연히 졸 수밖에 없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위기의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해결하기보다도 남을 탓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위기의 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 신앙적인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유도고가 졸게 된 원인이 뭐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강론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말씀해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함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먼저는 그 주간의 첫날 되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예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 돼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이날이 바로 주일이란 얘기예요. 주일. 주일 저녁까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첫날에 주일 가운데 일주일 가운데 첫날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더 강하게 느꼈어요.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이런 마음들을 같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돼 있어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이때 당시에는 모든 예배에는 항상 말씀과 성찬이 같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절기 때만 지금 하고 있지만 본래는 초대 교회는 말씀과 성찬이 늘 함께 했어요. 함께.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떡을 떼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떡을 떼려. 이 단어를 헬라어로 클라우라고 하는데 이 클라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으깨어 부서뜨려 찢어놓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으깨어 부서뜨려 찢어놓는 것. 이것을 바로 가리켜서 이 클라우라고 하는데 이 클라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떡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으깨고 부서뜨리고 찢기셔서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는 거, 기념하는 거, 그것이 곧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강론이 아주 길어졌던 모양이에요. 언제부터 강론이 시작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7절 말씀해 보면 말을 밤중까지 계속함에 돼 있죠. 9절에도 보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돼 있어요.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에 설교의 시간이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난 것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 시간이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에 지났어요. 심지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날이 새기까지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날이 새기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실 때.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실 때 너무 싫었어요. 예. 저 학교 다닐 때는 요즘은 모니터, 텔레비전 모니터로 이렇게 편하게 교실에 앉아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기도 하고 하지만 저 다닐 때만 해도 운동장에 꼭 모였어요. 때학볕에서 정말 뜨거운 때학볕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분들이 그 운동장에 학생들을 다 세워놓고 그것도 장시간에 이렇게 훈화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어요. 얼른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픽픽 쓰러지는 학생들이 꼭 있었어요. 꼭 있었어요. 조금만 이렇게 버텨보면 꼭 픽픽 쓰러지는 아이들이 주변에 하나 둘이 꼭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기다리다가 빡 쓰러지면 달려가는 거예요. 잘 모르는 친구예요. 그런데도 가서 업어요. 업고 의무실로 가는 거예요. 보건실로 가서 눕혀놓고 내내 쉬는 거예요. 그게 저의 요령이었어요. 예. 그래서 누가 쓰러지나 보고 있었어요. 누가 쓰러지나.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 하고 10분 하고 끝으로 하고 10분도 하고 결론으로 하고 10분도 해요. 예. 결국 하실 말씀 다 하셔요. 우리 교회에도 교장 선생님들 계시고 교장 선생님 출신도 계신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을 싫어해서는 아니에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또 임직식 같은 경우 임직식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싫은 시간이 있어요. 뭐냐면 축사하고 축도하는 시간에 나온 목사님이 설교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축사하고 축도할 때 얄미워요. 너무 싫어요. 그냥 깔끔하게 축사하고 깔끔하게 축도하고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설교 시간마다 더 길게 하실 때가 너무 싫었어요. 자, 그렇다면 설교가 긴 것이 좋아요? 짧은 것이 좋아요? 여러분, 설교가 긴 것이 좋아요? 짧은 것이 좋아요? 아이고, 주여. 대답 잘 하셔야 되는데, 짧은 것이 좋지요.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짧은 것이 좋아요. 네, 빨리 짧게 끝나면 좋지요. 근데, 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인기 없는 목사는 설교 못하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다. 설교를 못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길게 하는 것은 못 참는다. 네. 저도 설교 짧게 하려고 애쓰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길이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설교는 짧으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여기 사람들의 분위기는 설교의 시간이 길어져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7절 중간절에 보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돼 있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제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한 말씀이라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열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 성도들이 알아주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1부 말씀을 마치고 2부 성찬을 나누고 유두고의 일로 잠시 중단이 됐지만 다시 그리고 나서도 흩어지지 아니했고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돼 있어요. 대단하지요. 여기서 이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그때까지 계속 진행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위기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큰 위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사모했더니, 말씀 듣는 그 시간을 사모했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역사상 교회가 부흥할 때 대체로 목회자들의 설교의 시간이 길었어요. 왜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하여 지는 것이 곧 부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의 설교 시간을 제가 재미삼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별짓 다 하지요. 분당 우리 교회는 45분에서 48분, 수영로 교회는 45분, 풍성한 교회는 38분에서 39분, 포도원 교회는 37분에서 42분. 그렇다면 우리 양정교회는 몇 분일까요? 38분에서 42분. 억지로 끼어 맞췄어요, 갔다가. 제가 큰 교회 목사님 옆에. 그래도 길다고 짜증내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이미 부흥하는 교회의 자격을 이미 갖춘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두고가 졸게 된 원인이 뭐냐면, 유두고가 앉아있는 자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유두고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말씀해 보면 유두고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얘기해요. 죽었는지라. 유두고가 어디에 있었대요? 3층 다락방의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대요. 상당히 위험한 자리잖아요.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남의 집사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자유롭지 않았고, 그리고 그 하던 일을 마무리를 짓고 그곳에 가봤더니 이미 와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창문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앉은 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영적인 타락이란 뭘까요?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머물러야 되는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곧 영적인 타락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머물러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 그 자리를 이탈하는 거, 그것이 영적인 타락인 거예요. 그만큼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말씀해 보면 타락한 아담이, 범죄한 아담이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다시 말해서 아담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왜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엉뚱한 데 가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앉아야 될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와 있지 않아야 될 자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와 머무르지 말아야 될 자리를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헷갈리면, 이것이 잘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병든 겁니다. 더구나 걸터 앉아 있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걸터 앉아 있다가.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가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밖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그래도 유익한 점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래도 유익한 점이 뭘까요? 안의 상황과 밖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밖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파악이 가능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어찌 보면 자유로운 자리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심에 들어가기보다는 걸터 앉아서 그저 밖에 상황도 보고 안의 상황도 보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창에 걸터 앉은 유도와 같이 이렇게 앉아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안전한 자리, 자유로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한 자리, 더 큰 속박으로 이끄는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유두고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 떨어졌을 때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예요? 누가.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사람의 생명 갖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의사는 그만큼 전문적인 관찰을 통해서 죽음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었다라고 완전히 선언한 것은 벌써 이미 죽음의 상태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를 보면서 무엇이 생각납니까? 유두고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거지요. 고단한 인생입니다. 무언가 묶이고 무언가 속박당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마냥 피곤하고 마냥 졸리고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얘기해요.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3층에서 떨어졌다 이야기해요. 떨어져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피프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씁니다. 피프토. 헬라어로 피프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프토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종말, 파멸 이런 단어를 쓸 때 이 피프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두고가 떨어졌다라고 할 때 바로 이 피프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은 보면 그 위에 엎드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피피프토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피프토라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밀어넣고 무언가를 덮어버리는 상태를 가리켜서 에피피프토라고 얘기해요. 금방 살펴봤어요.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피프토인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위에 엎드린 상태를 가리켜서 에피피프토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사망,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죄악 그것을 덮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은혜 그것이 곧 에피피프토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피프토의 인생이었지만 다시 에피피프토로 우리의 삶을 다시 상황을 바꾸셨단 말이죠. 말씀해 보면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서 바울이 세 가지 행동을 해요. 내려가고 엎드리고 안아줍니다. 이 세 가지의 행동의 주요한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긍휼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긍휼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은 상태에 놓여 있는 시체예요. 그 시체를 부둥켜 안은 거예요.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껴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껴안다. 그러니까 죽은 유두고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칼빈 주석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청년을 소생시키기 위해 모든 심정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 동아일보 기사에 김천시에 있는 보리암의 주지 박기봉 스님이 전 재산을 교회에 기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폐암을 알아오던 이 스님이 입적하기 바로 며칠 전에 평생 자신이 걸어오던 이 불자의 길을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유인즉 그는 암으로 투병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었어요. 도와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근교에 있었던 교회가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늘 아주 살펴드렸어요. 도와드리고 살펴드리고 또 그래서 위에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스님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움직이고 결국은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을 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내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이 죽은 청년을 안음으로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다 끌어안았어요. 두 번째는 죽은 유두곡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은 것은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라, 소란을 피우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시체를 껴안고도 그들을 향해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 떠들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야기합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명확한 증거, 생생한 증거,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실수해서 떨어질 때도 있지요. 때로는 죽음이 엄습해 올 수 있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지 않게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진 자에게 이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힘들었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바라기는 그 특별한 은총을 경험함으로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간증함으로써 그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혹이나 죽은 심령을 가지고 왔더라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운전도 공부도 졸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듯 신앙생활도 졸면서 하면 유도고처럼 떨어져 낭패를 봅니다.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걸터 앉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졸지 맙시다. 졸면 떨어져 죽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씀의 열망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찾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려오셔서 엎드림의 겸손으로 꼭 안아주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의 말씀을 듣고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특별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며 수고하는 나성린 국회의원을 비롯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